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는 왜 교회 다녀? 저도 어릴 적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그 친구에게 장황하게 무엇인가를 설명했지만 사실 친구에게는 제 대답이 크게 이해되거나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제 마음속의 대답은 크게 두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부모님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익숙해서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적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녔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외우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질문하기 전까지는 사실 제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질문은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질문은 저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친구가 정말 저에게 궁금했던 것은 단순히 제가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이유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에는 너는 왜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야? 라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덧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 너무 익숙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나에게 너무 편안한 나머지 정작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를 다니며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생각한 일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졌는지는 모릅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아름다운 성읍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배불리 먹을 때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나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무덤덤해진 상태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감사했던 것이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해집니다. 처음에는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이 어느 순간 일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한 것도 내가 오래 누리다 보니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후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질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이유를 묻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줘야 할 것은 우리가 왜 이것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분리해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며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줘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려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질문에 부모가 가장 먼저 들려줘 했던 대답은 우리가 왜 이것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첫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바로 바로에게 속한 종, 노예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미래를 선택할 수 없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방금 읽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행동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에서 주어는 언제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길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능력으로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내서 마침내 구원에 도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손을 뻗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라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단다. 그들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우리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까? 이 말을 하는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서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단순히 오래전 우리의 조상들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며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우리라는 고백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부르심을 받아 함께 모인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서 서론에 대가 던졌던 너는 왜 교회 다녀라는 질문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갔으며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올 만한 사람이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제가 제 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여전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어왔는지가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기도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가 중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에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려줘야 할 구원의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잘 믿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 모두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주어야 할까요? 바로 나의 삶을 통해 들려줘야 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셨고 그 다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모든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적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고 취업과 성공이 나를 지배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관계가 나의 기쁨과 불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삶을 움직이는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들어갈 가나안은 광야보다 훨씬 풍요로운 땅입니다. 아름다운 집과 물건도 있었고 우물과 포도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원래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들이 오래 누리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은 바뀌어버리게 되고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금지된 목록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또 여호와께서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모압 편지에 서 있었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오늘은 누구에게 당연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들에게 먼 훗날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문제만을 다루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성공하기 위해 나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제는 그 실패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대답은 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대답을 보여주고 들려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우리의 의로움은 먼저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된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구원의 값을 지불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다시 그 붙드는 은혜 가운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리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선택과 관계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주어야 합니까? 나에게 온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의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부모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할 사명을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장 9절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리 복음을 보여 우리의 삶은 복음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복음의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도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저절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잊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 이 복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꾸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 삶도 부족한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지? 친구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데려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아무 쓸모없다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때,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해 막막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삶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우리의 구원, 이런 우리의 경험 자체가 복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릴 적에 그 친구가 다시 저에게 똑같이 너는 왜 교회 다녀라는 질문을 묻는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너도 부르시고 계셔. 여러분,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되딛는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전도를 시작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일에 증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해야만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한 세대에게 다음 세대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교회 학교 선생님, 목자님을 통해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친구의 초대를 통해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로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누군가에게서 복음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도착한 이 복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마지막 지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유명한 마술사이자 작가인 펜 질레트는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밝혀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도에 관해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믿으면서도 단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침묵한다면 도대체 누군가를 얼마나 미워해야 그렇게 입을 꾹 닫을 수 있는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끝내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얼마나 끔찍하게 미워한다는 뜻인가? 여러분, 전도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밥을 먹고 그 사람의 아픔이 있을 때에 함께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내가 믿고 경험한 이 복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미 나에게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이 복음이 이제는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